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22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또 영혼도 따뜻해지고 우리 육체도 따뜻해지는 그러한 귀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론의 진수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과 그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무엇을 시작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사역, 구속사역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2장으로 가면 그 구속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지를 2장에서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시 3장에서 다루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섬겨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따뜻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키워드, 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두 개입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키워드에서 어떠한 두 개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냐면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한번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적으로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이 결국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이 있는 교회,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 자체도 건물이지만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것이 교회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형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무형교회로서의 성도를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말한 보통 말한 교회 이것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하죠. 건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또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우리는 또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고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다움의 핵심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의 핵심은 뭐냐? 바로 통일성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본다면 결국 교회의 핵심은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둘 다 잃어버리면 무늬만 교회예요. 둘 다 있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 많은 매스미디어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세기 지금은 상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실했다라고 그 시대들이 말하냐? 첫 번째,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었다. 두 번째, 양심이 상실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권위가 상실된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현상이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 이 상실의 범위를 한번 기독교로만 좁혀볼까요? 과연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상실했을까?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이며 역사신학 교수인 데이빗 웰스라고 하신 분이 2010년에 엄청난 역작 두 개의 책을 씁니다. 첫 번째가 신학실종이고 두 번째가 윤리실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2010년에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죠. 신학실종에 대해서는 대략 이야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가 비난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상실한 기독교가 현재 미국 교회라고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같은 비즈니스 공동체로 되어버렸다라고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이 교회의 변두리로 다 몰려 있어요. 왜요? 그 안에는 상업주의가, 또 그 안에는 상대주의가, 또 그 안에는 개인주의가, 그 안에는 이기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학이 그 교회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비즈니스 공동체로 교회들이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오직 경영 마인드로만 무장되어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업과 같은 숫자 노름을 이야기하지요. 어느 순간부터가 기업에서 매출 관리하듯이 교회도 재정 관리를 하지요. 효율과 효과, 기업처럼 효율과 효과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더욱 목을 매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데이빗 웰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21세기 미국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책만 쓴 게 아닙니다. 윤리실종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교회의 핵심은 거룩함인데 도리어 교회가 도덕 불감 중에 빠져버렸다. 교회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도덕과 윤리, 상식과 양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개인, 성도의 사업장, 성도의 직장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상식적이며 더 비양심적이더라. 2010년 데이빗 웰스가 21세기 미국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가 그것을 종합해 본 결과 결국은 21세기 미국의 교회는 두 가지를 실종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과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를 실종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는 마음 아파서 여러 가지 그 책의 내용에서 많은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얼마든지 읽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를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무엇을 실종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과 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도 세상이 상실과 실종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기독교가 거기에 발맞춰 같이 신학을 실종해버리고 같이 윤리가 실종되고 같이 양심이 실종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타락, 교회의 변질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 이미지의 추락은 신학의 부재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예요. 왜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느냐? 신학 자체가 부재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저 번영신학으로 교회가 물들어갈 때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먹고 그러한 신학을 접하고 그러한 변질된 복음으로 성도들은 점점점 성도의 영혼의 건강성을 잃어가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성도는 비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 성도 개인의 거룩함의 상실, 교회의 세속화가 결국 신학 실종과 윤리 실종과 맞물려 오늘날 기독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실종 또는 추락되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였으면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판적인가, 왜 이렇게 냉소적인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안에 실종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실종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냐면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교파, 어느 쪽이에요? 예, 그럼 저는 대한애국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러면 항상 들어올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 하나 세웠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나요? 예장, 기장, 고신, 합신, 감리, 침례, 선결, 기하성. 또 그 안에 합동, 그 안에 예장 안에만 보면 또 합동, 통합, 개혁, 합동, 보수, 합동, 정통. 여러분, 대한애국장로회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데 이 예장 안에도 우리 합동과 같은 교단이 47개 정도가 있습니다. 합동 개혁, 합동 보수, 합동 정통, 정통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교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린 결과. 실제로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가 생긴 것은 작은 하나의 교리적, 하나의 신학의 차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교단이 생겼고 정치적인 문제로 교파가 나눠졌고 그것이 수십, 수백 개의 교회로 나누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몸살 앓고 서로 찌그에 쪼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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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안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예도 또 쪼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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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제1노예가 됐으면 또 수원 제2노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2, 제3의 노예를 또 만들어서 또 노예를 만들고 계속돼서 교회는 쪼개지고 나눠지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저 철저한 지교의 중심으로 가버리는 오늘날의 교회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하나됨의 상실의 우리들의 실상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의 성도다움의 상실, 교회의 교회다움의 상실로 인해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세속화의 바람에 점점점 떠밀려 내려가서 이제는 그 교회의 본분,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로서의 마땅한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를 저와 여러분 마음 아파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는 2장 전체에 걸쳐서 큰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2장 전체에서 많은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보다 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때와 또는 전에 또는 이제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해서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2장 1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은 12절까지가 전반부요 12절 이후 13절부터가 하반부인데 12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뭐냐? 전에는,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그럼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에 라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전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으면서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이 2장이 반전이 일어나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반전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과 그 기쁨을 참여하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되었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막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우리는 허물어졌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평안을 우리 안에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13절 이제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을 말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요 떠돌이 생활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던 그때 그 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180도 바뀌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유일한 구속의 은혜를 함께 입은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의 구속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구원에는 구별함도 없고 차별함도 없고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으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엮여진 그곳, 그곳을 뭐라 하냐? 예, 영어로 철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말했던 오이코스 집, 그것의 변형동사인 오이케이오스라고 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 식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옛날 장로님들은 권속이란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자들, 그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 같아야 해서 식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함께 배부른 자, 바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유니티. 이게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한 구별도 없습니다. 빈부 상관없습니다. 장애 여부 상관없습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가방끈 상관없습니다. 출신 상관없습니다. 혈연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걸로 구별되지 않으며 그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나의 신분, 그 이전의 나의 정체성, 그 이전의 나의 어떠함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국회의원 딱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제 아무리 삼성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성도지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르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의 교회의 지체, 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 지체요 또 그렇지 않은 지체로 구별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방끼니 긁고 아무리 혈연이 탁월하고 지방과 출신이 탁월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지 않은 채 교회 생활하면 그는 여전히 외인이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요 그는 여전히 교회 밖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통일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아무리 예배와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그 안에 차별과 구별함이 없는 하나 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지 않으시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의 통일성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 동생, 언니, 오빠, 언니, 동생 하고 지내서 그 공동체가 아무리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이 없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1절과 22절에 보면 안에서가 네 번이 나옵니다. 뭐뭐 안에서란 단어가 네 번 나오는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주 안에서. 22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 영어로 in이 네 번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여러분 그거의 근거는, 교회의 통일성의 근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였느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고 교회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고 그게 그냥 세상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우리 몸이 여기에 와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 안에 접붙임 당했습니까? 여전히 예수 밖에 있어 여러분은 아직도 버림받을 것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벌벌 떠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 온전한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통일성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외부적으로 어찌 한번 해보려고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하여 1948년도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했던 무브먼트, 그들의 운동을 에쿠메니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종교의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종교, 즉 모든 구원의 그 길은 특정 종교에만 있다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다 하나하나 모으면 그게 가장 탁월한 종교가 되지 않겠느냐. 종교 혼합과 종교 다원이 그 안에 WCC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니티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일성이 아닙니다. 왜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WCC 2013년도 10월 달에 부산에서 개최된 WCC 제10차 총회의 마지막 폐막식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스님이 계시죠. 그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로아스터 교회 교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옆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회에 갓 쓰신 분이죠. 그 옆에는 온불견지 뭔지 모르는 또 다른 이상한 흰색 옷을 입고 계시고, 옆에는 줄줄이 다 교단도 교파도 다릅니다. 총 15개의 종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파가 종파입니다. 15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고, 그리고 2013년 저 대외위원장이 바로 그 유명한 통합교회 명성교회 김상화 목사님이 대외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개신교로서 그분이 대신 이 WCC의 모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혼을 불러내는 초혼제도 저 안에서 들여졌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카톨릭교, 개신교, 갓슨 유교, 나머지 여섯 개는 모르겠습니다. 종교 연합을 이루자고, 에큐메니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보자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갓쓰신 저분이, 저 스님이 입으신 저 도복 입은 저 스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까? 외형만 일치입니다. 무늬만 일치예요. 무늬만 연합이에요. 무늬만 유니티예요. 통일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길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만이,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의 영광만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유니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사람들끼리 연합한다고요? 사람들끼리 친하다고요? 사람들끼리 관계가 친밀해진다고요? 그것은 교회 연합이 아니에요.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통일이에요. 그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한 교회의 유니티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구원에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모인다고, 그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개인의 주관과 생각과 마음들이 아무리 교회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관, 우리의 생각보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가는 그러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종말의 때에 이 종교의 벽을 허뭅니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절대다의 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철학과 종교적 신념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의 사단의 전략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아마 마지막 종말 때는 어마어마한 배도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인의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크리스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생전에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배도하지 않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길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순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며 그것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 그게 바로 교회의 통일이죠. 그러면 다른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생애, 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밤, 그 생애의 마지막 기도, 바로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 거룩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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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을 모델로 하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그 교제 안에 그 교제함 같은 그런 친밀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니티고 그 유니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유니티, 그 하나님의 통일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퓨리티,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란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두 개가 나옵니다. 거룩한 성전, 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퓨리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함. 우리가 너무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거룩함이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 하나됨만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그 밑에 하반절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생에 그의 숨이 거두어지기 전에, 즉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였고, 마지막이 교회 하나됨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3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건 뺀다 할지라도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는 딱 두 가지.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교회의 거룩함과 바로 하나됨, 이게 바로 교회의 퓨리티,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영적 순결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생명 걸고 지키고 수호해야 될 바로 교회의 속성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이 돼요. 하지만 이것 중에 하나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사도는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탁받은 청직이 하나님의 대언자. 그 터 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 다른 책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교회의 터는, 교회가 어디 위에 서졌느냐,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터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의 간섭도, 교회의 전통도,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과 간섭과 전통에 휘둘려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전통보다 성경의 절대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됨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다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연역에 세워진 교회의 그 전통이 그 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전통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다음을 위하여 얼마나 연합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행하는가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전통의 핵심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속성은 두 가지, 유니티와 퓨리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과 통일을 이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우지 못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사역과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단언컨대 결국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드림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로서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그러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통일과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 드림교회 위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